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150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지목된 독일 저머닝스 소속 부조종사가 자신의 질병을 회사에 숨겨왔다고 독일 검찰이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의 자택에서 사고 당일 병가를 신청하기 위한 진단서를 포함해 여러 장의 찢겨진 병가 신청서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의료 진단서들에는 루비츠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들도 루비츠가 비행훈련을 받던 지난 2009년 극도의 피로와 우울 증세로 6개월간 병가를 낸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프랑스 검찰은 어제 사고 부조종사 루비츠가 이번 사고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스 로뱅 프랑스 검사는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결과 루비츠는 기장이 조종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으며 조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채 시속 700km의 속도로 최후 8분간 하강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자국민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조치는 국제 관례는 물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조사 내용은 송환 뒤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며 한국국가정보원에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로 정한 이란 핵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은 오늘도 막바지 협상을 계속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당사국들인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도 그동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진행해온 협상에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6 회계 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지루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에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5조 1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건강 지원 사업 분야이며 대신에 국방 예산은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세금을 올리고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거의 4조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 공습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연합군 전투기들이 오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사나의 군사기지 등 주요 목표물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예멘 관리들과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예멘 군당국은 또 이번 공습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인 북부 사다주에도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습에는 걸프지역 5개 아랍국가들을 포함해 모두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군당국은 어제 첫 공습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늘 힌두교 행사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나라얀 간지 지구를 흐르는 브라마푸트라강 제방시설의 라지갓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여성 7명과 남성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20km 떨어진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힌두교 신자들이 모여 목욕을 하는 종교의식이 치러집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들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의한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로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 53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세 나라가 줄어들고 기권한 나라가 지난해에 비해 세 나라 늘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오는 9월에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패널 토론회를 열어 북한에 의한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를 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또 곧 서울에 문을 여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 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이사회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게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이동의 자유 보장, 납치 문제 해결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본과 미국 대표 등이 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쿠바와 베네수엘라, 중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민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례는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 규범 및 관리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의 통일전선부 앞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지난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의 조속한 송환 요구도 담겼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남북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정탐과 모략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한국 간첩 두 명의 기자회견이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두 사람이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최고 수뇌부를 암살하려 시도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한국의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철도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지령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북한에 불법 침입했다 국경 경비대에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김 씨의 체포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김 씨와 최 씨가 주로 조선족과 화교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옥 선교사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한국 국민 두 명을 체포해서 공개한 것은 대남 압박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적대 세력으로 선전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향후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도와주던 중국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과 만나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27일 미한 합참의장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 그리고 미한 동맹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 합참의장은 62년 역사를 가진 미한 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합참 의장은 한국 방문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던 길에 미한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해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참석한 한국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사드 논의 계획은 없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전작권 전환 등이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려면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의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질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절차상 그런 과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확신하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미한 합참 의장 회담이 끝난 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다양한 미한 동맹의 성과 등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덴푸시 의장은 이어 최근 몇 년간 미한 동맹은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영예로운 훈장을 받아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미한 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가 외국 군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격의 훈장을 받은 걸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덴푸시 의장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나 보국 훈장을 수훈받았습니다. 26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덴푸시 의장은 28일 한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남북한 공동으로 수산물 양식업을 육성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산물 양식업을 육성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하나 수바싱하 식량농업기구 FAO 해양수산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discussing and they are positive. The project has to be implemented by FAO. We have not signed anything yet.
수바싱하 담당관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부와 양식업 육성 사업에 대해 합의를 한 건 없지만 북한이 이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식량농업기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수바싱하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수바싱하 담당관은 우선 다음 달 중순 한국 당국과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FAO for the funds probably be done by middle of April and we will
한국 정부와 식량농업기구의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앞으로 2년간 북한의 수산물 양식업 실태를 조사하고 양식 종묘를 개발하며 양식업 인력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바싱하 담당관은 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식량농업기구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O is not investing any money or any budget for this. FAO is providing the technical support for the project.
식량농업기구는 한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북한의 양식업 실태 등을 조사할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수바싱하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17일 이번 양해각서가 다음 달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식량농업기구 사이에 체결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일본 경찰이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청년 의장과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교토부 경찰과 가나가와 시마네, 야마구치현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청년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조총련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도쿄 다이토구의 무역회사 도호의 사장 이동철 씨와 요시히코 긴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300만 엔, 미화 2만 5천 달러 상당의 북한산 송이버섯 1,200kg을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일본 간사이 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중국산으로 표시돼 판매됐지만 교토부 경찰은 지역 내 도매시장에서 북한산 송이버섯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회사 도호가 들여온 송이버섯이 북한산임을 확인한 경찰은 반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용의자가 북한산 송이버섯을 오랫동안 수입해온 단체의 자회사에서 일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경찰은 특히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친척이 이 자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허 의장은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무역회사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법적이고 북일 관계에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총련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전대미문의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총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총리 관저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남승우 조 총련 부의장은 납치 문제 재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폭거를 강행하는 것은 북일 간 합의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남 부의장은 조 총련이 사실상 일본 주재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조 총련 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가 조 총련 의장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일본 정부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이번 압수수색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통고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의 의료시설을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장비와 전기 부족, 위생상태 등이 극도로 열악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의과대학 예과 과정을 밟고 있는 조사이아 차 씨는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는 재미 한인의사협회 소속 의사 2명과 보스턴 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차 씨는 평양의 의료시설 두 곳을 방문해 북한의 의료체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t was really bad. A lot of equipment does not work. Oftentimes electricity goes out. It's very dirty.
차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원시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깨끗하지 않았고 작동되지 않는 의료기구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전기도 자주 나갔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내 화장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For example, in I had to go to the toilets and use the bathroom, but they had no lights in the bathroom. They had no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 전등도 켜지지 않았으며 수돗물이나 비누도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화장지도 없어 이를 본 뒤 욕조에 담겨있는 물로 씻고 나와야 했다고 당시 경험을 말했습니다. 차 씨는 북한의 최고 의료시설 가운데 한 곳인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이 그 정도로 열악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unfortunate. I think we had heard from the medical students that there is great healthcare system and it's
병원에 방문하기 전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북한 의료체제가 굉장히 좋고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가 무료라는 설명을 들어 북한의 의료시설이 미국만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는 설명입니다. 차 씨는 동행했던 미국계 한국인 의사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집도한 수술에 참관해 북한 의료시설과 진료 분위기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y did not operate on patients. They operate on patients without anesthesia. That was something that I got to see once, and it was very perfect.
차 씨는 북한에서 마취제가 부족해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목격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술 도중 전기가 나가 10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수술을 재개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차 씨는 수술을 집도했던 북한 의사들로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로부터는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For the doctors at the General Pyongyang Hospital, that it was hard to get equipment. For them, that was the main challenge.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기구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안과질환 수술을 집도하고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송 박사도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병원에 녹내장, 백내장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were trying to learn as much as they could and they just are limited by the technology.
줄리아 송 박사는 북한의 의술도 뛰어나고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흔한 안과질환을 앓고 있지만 병원 설비 등이 미비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망막치료기구와 레이저, 전자현미경, 마취제 등이 부족하고 그나마 갖고 있는 기기들도 오래됐다는 겁니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도 26일 BOA에 평양의학대학병원 시설이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설비가 아주 후졌죠. 뭐 CT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아마 옛날 CT를 쓸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가장 좋은 설비 다 쓰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여기나.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설 설비 투자가 안 돼 있죠.
네.
약품도 예 옛날 약품들 많이 쓰고 옛날 약품이라기보다 이제 지금 선진적인 그런 개발된 약품들 많이 못 쓰고 있죠.
북한에서 15년 넘게 의료봉사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의사 박문재 씨도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지방병원 의료시설은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약 같은 거 많이 모자라고 작은 인민병원이라고 해 인민병원이라고 기구 같은 거 좀 많이 오래됐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의료비 지출이 1인당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전 세계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에서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해 외과 수술을 마취 없이 하기도 하고 주사기와 병상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등 보건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야차 씨는 북한 의대생들이 외부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북한 의료 체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y did not know about for example South Korean healthcare.
북한 학생들은 북한 의료 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나 미국의 의료체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6살 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10년을 보낸 조사야차 씨는 조부모가 북한 출신이어서 북한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I am an undergraduate student, so I'm hoping to go to medical school. And for me, all four of my grandparents are from North Korea. And I think I had a strong desire to go and see my, I guess, home country.
자신은 의과대학에 진학한 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나이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들 학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탈북민 24명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볼 때 어려웠었어요? 어땠어? 느낌이? 자, 한번 봅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들 학교. 사회 수업이 한창인데요. 단 4명만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눈을 일일이 맞추며 진행하는 수업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우리들 학교는 탈북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 학교입니다. 건물 한 층과 지하 한 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작은 학교인데요. 재정적으로 늘 어려운 탓에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맡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 학교의 성미옥 교감 선생님도 수학, 사회 등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의 식사까지 책임지는데요.
뭐 일단은 학생들 가르치죠. 네, 가르치는 일이 이제 뭐 하는 일이 한 90% 되고 나머지 10%는 글쎄요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집에서 혼자 사는 아이들 많으니까 집에서 받아야 될 그런 보살핌을 학교에서도 좀 해주고 싶은 욕심에 아이들을 좀 공부 이외의 일에도 좀 제가 좀 보살펴 주고 싶어 하죠. 예.
우리들 학교에서는 북한 출신 부모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아이를 뜻하는 비보호 청소년 3명을 포함해 탈북민 24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7살이고요. 대입반에 들어와서 지금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 나이는 23살이고요. 탈북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학생들 연령대가 다양한 건 다른 탈북민 대안학교와 달리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은 점점 탈북민이 중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라 한국에 오는 청소년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두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한 한국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청소년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청년으로 많이 이제 성장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지금 성인이 된 이 친구들이 있어서 초중등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한 곳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성미호 교감은 나이 많은 친구들이 친언니, 친형처럼 동생들을 이끌어서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다르고 또 수준이 다르니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앞에서 언니 노릇 하려고 그러고 걔네들은 또 따르고
다정다감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절로 솟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리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모두 다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하세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와, 막 가끔가다 감탄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잘할 수가. 나도 저렇게 자기 있는 것을 깡그리 다 내어주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학생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북한에서 배울 때에는 그냥 애들이 다 그냥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냥 같이 이렇게 나가서 모르는 것도 지나고 또 선생님이 그 엄격한 그런 것도 배워주실 때 모르면은 이렇게 때리고 손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겁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배울 때에는 모르면 하나를 모르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또 몰라도 10번, 100번 물어봐도 선생님들이 끝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은 각자 학력 수준에 맞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합격 후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합니다. 올해 16살이라는 이 남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탓에 아직은 한국어가 서투르지만 우리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곧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학교수 따라가기는 안 어려워요. 원래는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근데 한국 와가지고 그 중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증 그거 인증 안 해줘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그거 배우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이번에 4월달 그거 검정고시 치고 8월달 또 그 고입 검정고시 치고 그러면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갈 거예요. 당연히 여기 떠나고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일반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래서
해맑은 학생들 사이에서 지내지만 선생님들 마음속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는 돈과 약간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임대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학교는 예산이 없는 학교예요. 참 믿기지 않겠지만 예산이 없는 학교가 이렇게 6년이나 시간 동안에 걸어왔던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적이고 또 신기할 따름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요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조종사는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방위군 소속 군인과 그의 사촌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당단체 ISIR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협상 타결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다시 스위스에서 만났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서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의 핵협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는 것이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에 이제 잠정 합의에 이제 타결이 이루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달 안에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7월 1일 전에 최종 타결안에 서명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타결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어제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대표단 관계자들은 모두 시한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여전히 양측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에 참여한 주요 6개국 중에 하나인 영국의 총리실은요. 어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 문제에 관해서 30분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총리실 대변인은 두 정상이 시한대로 이달 안에 큰 틀에서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별도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요. 영국 외에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주요 6개국 정상들과도 대화를 했고 부당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건가요?
그와 관련해서요. 스위스에서 익명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이 당국자는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며칠간 과연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핵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협상에 참여한 주요 6개국 정상들과 통화 외에 직접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한 이란의 입장과 최근 협상에서의 진전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각국 정상에게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백악관도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서한의 내용인데 하지만 백악관은 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뭐 걸림돌은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 걸려있는데요. 우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는 겁니다. 이란은 현재 만기 가까운 가동 가능한 우라늄 농축력 원심 분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숫자를 6000기 정도로 줄이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원심 분리기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돌입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확보하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과 추후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앞서 10년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란에 대해 지금 취해진 제재의 해제 방법인데요. 이란은 협상 타결과 함께 모든 관련 제재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따라서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게 공개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부 제재는 즉각 해제하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국무부도 이 보도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채 부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몇 주간 거의 매주 스위스에서 만나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체 협상은 언제 재개가 됩니까?
이번 주말에 스위스 로잔에서 나머지 당사국들까지 참여한 협상이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7월 1일이라는 최종 타결 시한은 그대로 둔 채 협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란 핵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예멘에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사우디가 공습을 시작했고 미국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멘 사태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까?
사실 미국 언론들도 어제 오늘 이 예멘 사태를 보도하면서 이란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사우디의 예멘 반군 공격은 침공에 해당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공개적으로는 예멘 사태가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승자 150명이 모두 사망한 독일 여객기 추락사고 속보입니다. 어제 조종사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당국의 발표가 충격을 줬는데 이 조종사가 집안을 알았었다고 하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군요.
네, 독일 검찰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독일 검찰은 추락한 저먼윙스 항공사를 조종한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치의 집을 수색했는데 루비치가 이제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질환을 앓고 있었고 관련 치료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신병을 알았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로이터통신이 이제 그렇게 검찰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질환이라는 표현만 썼지 정신병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독일을 비롯해서 일부 유럽 언론들은 주변 지인 등의 말을 빌어서 루비츠 부기장이 우울증을 앓았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조종 교육을 받던 중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또 이로 인해서 조종 불가 판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국의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신병이라면 더 큰 문제고 만약에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다면 그런 환자에게 여객기 조종관을 맡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루비츠 부기장은 회사에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독일 검찰의 발표였는데요.
네.
독일 검찰은 루비츠가 진료 기록을 훼손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병력을 회사에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요. 여객기 추락 당일에 병가를 받도록 추천한 의사의 진단서도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조종관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여객기를 추락을 시켰는데요.
네.
앞서 루비츠 부기장이 소속된 저먼윙스의 모회사 루프트한자 회장은 어제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루비츠 부기장은 기록상으로는 조종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고로는 150명이나 탄 여객기를 스스로 추락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독일 검찰이 지목한 질환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는 건가요?
검찰이 사실 오늘 발표하면서 그 질환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질환이 여객기를 추락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루비츠 기장의 집을 수색한 결과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는 거죠. 하지만 네. 만약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일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객기가 추락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독일 저먼윙스 소속인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지난 24일 오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이 2시간 뒤인 독일 뒤셀도르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 50분쯤 지난 후에 고도가 급격하게 내려갔고요. 결국 이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했는데 추락 당시에도 꽤 높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격으로 여객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 승무원과 승객 등 탑승자 150명 전원이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프랑스 조사당국의 발표를 보면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부 기장은 이 기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뒤에 조종실 문을 잠궜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자동 항법 조종 장치의 이 고도를 훨씬 낮게 이제 설정을 해서 비행기 고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순항 고도 11,500m에서 비행하던 여객기가 8분 만에 고도가 1,800m까지 급강하고요.
네.
결국 알페스 산맥에 추락을 했는데 조종실 녹음 기록에는 이 밖에서 이제 문이 잠겨서 못 뜨고 라는 조종실 기장이 문을 잠기 위해서 이 도끼 등으로 문을 이제 부수기 위해서 내려치는 긴박한 소리.
네.
또 이 추락 직전 상황을 파악한 승객들의 다급한 비명 소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여객기 추락으로 조종실 보안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추락 당시 부기장이 안에서 조종실 문을 잠그면서 기장은 여객기 추락을 막기 위해서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조종실 잠금 장치를 도입한 건 비행기 납치범이나 테러범으로부터 조종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이제 원래 의도였습니다. 지난 이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테러범들이 직접 이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뉴욕 무역센터 빌딩과 또 미 국방부 건물에 충돌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번처럼 이 조종사가 여객기를 추락시키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문을 잠기기 때문에 이를 밖에서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번에 이 사고가 난 점원윙스의 모회사 루프트한자는 오늘부터 즉각 이 조종실에는 항상 조종사 두 명이 함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긴급하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항공사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현역 군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군요.
네, 미국 일리노이주 주 방위군 소속의 하산 에드먼즈라는 군인입니다. 올해 22살로 미국 시민인데요.
네.
에드먼즈는 지난 25일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에드워즈가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하산 에드워즈의 사촌형으로 29살인 조나스 에드워즈도 멀지 않은 일리노이주 오로라의 집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조나스는 사촌동생 하산의 군복을 대신 입고요. 하산으로 위장을 해서 이 하산이 훈려받던 일리노이주 북부 미군 기지에 잠입해서 이 무장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체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하산과 조나스의 계획은 신분을 숨긴 미 연방수사국 FBI 비밀 요원에 의해서 발각됐습니다. 하산은 지난 1월에 인터넷에서 이 극단주의 지지자로 위장한 FBI 요원에게 공격 계획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중동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중심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것이다. 가능한 많은 파괴와 혼란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체포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FBI 비밀 요원과 직접 만났는데 이 무기 구매와 공격 방법 등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해외 테러 조직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유죄일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미군의 퇴역 군인이 ISIL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었죠.
네, 사실 체포된 것은 지난 1월이었는데 법무부의 기소로 사건이 공개된 게 지난 17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법무부는 당시 타이로드 네이선 웹스터 퍼그라는 이 남성이 ISIL에 가담하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퍼그가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국을 등지고 시리아로 가서 테러 조직에 가담하려 했다 이렇게 기소장에서 밝혔었고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최고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 공군 출신이라죠?
네, 원래 미국 공군에서 항법기기 전문 정비사로 일하다가 퇴역한 후에 민간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해고된 후에 시리아로 건너가서 ISIL에 가담을 했다는 것이고요. 원래 이집트와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수상한 점을 발견한 터키 당국이 이집트로 송환됐고 여기서 이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에 다시 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당시 이 퍼그의 가방에는 의심스러운 전자장비가 여러 개 들어있었고 또 컴퓨터에는 인터넷을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ISIL 관련 정보, 동영상 등이 있었고요. 특히 또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명이 워싱턴 등지에서 무장 테러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혐의로 또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흐려져서 밤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눈이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5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이 많다,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1도입니다. 강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6도. 해주와 개성은 구름이 끼다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3도, 최고 9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13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7도. 장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6도입니다. 해산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5도. 원산은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선봉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북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19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150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지목된 독일 저머닝스 소속 부조종사가 자신의 질병을 회사에 숨겨왔다고 독일 검찰이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의 자택에서 사고 당일 병가를 신청하기 위한 진단서를 포함해 여러 장의 찢겨진 병가 신청서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의료 진단서들에는 루비츠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들도 루비츠가 비행훈련을 받던 지난 2009년 극도의 피로와 우울증세로 6개월간 병가를 낸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프랑스 검찰은 어제 사고기 부조종사 루비츠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스 로뱅 프랑스 검사는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한 결과 루비츠는 기장이 조종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으며 조종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채 시속 700km의 속도로 최후 8분간 하강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자국민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조치는 국제 관례는 물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조사 내용은 송환 뒤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며 한국국가정보원에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로 정한 이란 핵협상 시한이 임박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이 오늘도 막바지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당사국들인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고위 외교당국자들도 그동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진행해온 협상에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서방 6개국에 핵 문제에 관한 이란의 입장과 최근 협상에서 진전된 사항들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지루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에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5조 1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건강지원 사업 분야이며 대신에 국방 예산은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2016년 예산안은 앞서 이번 주 하원을 통과한 9개년 균형 예산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 의원들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2주 안에 서로 다른 조항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세금을 올리고 사회기반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거의 4조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 공습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연합군 전투기들이 오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사나의 군사기지 등 주요 목표물들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예멘 관리들과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군당국은 어제 첫 공습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걸프지역 5개의 아랍국가들을 포함해 모두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늘 힌두교 행사 도중 압사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나라얀간지 지구를 흐르는 브라마푸트라강 제방시설의 라지갓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여성 7명과 남성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20km 떨어진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힌두교 신자들이 모여 목욕을 하는 종교의식이 치러집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